예, 계속해서 히브리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7절서부터 3장 마지막 19절까지. 그래서 오늘 7절서부터 19절 저희가 한몇 주에 걸쳐서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이 섹션을 보겠는데 오늘은 이 내용 전체적으로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지금 쓰시는 그런 말씀인데, 즉 교회에 쓰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너희 중에 이 하나님께로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경고는 그러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라, 즉, 한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교리는 그러면 이러고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거죠, 결국은. 이제 계속하여 그러면 모세 때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그것을 모세 때 광야 생활하고 비교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도 광야의 삶인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야 이 우리의 삶은 광야의 그 생활의 삶과 같으므로 결국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낙은 애들에게 편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편지 내용 시작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약속의 땅, 즉, 참 약속의 땅, 구약에서는 그 약속의 땅이 예표였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임을, 그 나그네의 삶임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인데, 결국 이 세상은 그러면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나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 즉, 히브리서 13장까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한 절씩 공부를 해야죠. 근데 13장에 가셔서 14절부터 읽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여기는, 즉,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야의 삶.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 부약의 광야 삶 같이 어려움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죠? 불편함도 많고, 고난도 많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광야의 삶이니까. 광야의 삶이 뭐 편한 삶이고, 광야의 삶이 뭐 고난이 없고 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는 유혹이 또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 천국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소망 두고 살고자 하는 유혹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왜? 그 사람들도 모든 초점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는 그 광야 생활에서 불만, 불평, 왜? 항상 모자르고 불편하고 고난이니까. 불만, 불평,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또뭐 뒤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구약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 모두가 천국에 이르자. 이제 이 얘기죠. 구약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러고도 살았단 말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뭐단것 같이,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 돼야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초점이 천국을 향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뭐 고난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이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뭐예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구약의 그 구원은 즉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뭐 참 구원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나와서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참 구원이라고 합니까? 참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참 구원인데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이야기는 그 참 구원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표 수준으로 지금 구원받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하셔야 할 일도 미리 증거되고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현실들이 증거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이런 세상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는 내용도 다 세상입니다. 그죠? 예표 수준이죠. 그러나 행위 원리는 분명히 거기 나오죠. 즉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참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참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 예표 수준의 구원에서는 행위 원리도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을 못하는 모습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순종을 못하시면 안 하시면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구원 자체가 참 구원 자체가 행위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또 안 되죠. 구약을 읽으면서. 근데 자꾸 또 그렇게 또 되게끔. 그러니까 참 믿음을 안 주시면 정말 헤매게 돼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을 안 주시면 읽으면 뭐 도저히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죄에 빠진 상태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행위 원리가 너무 딱 맞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글 내용의 그 배경은 먼저 95편,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데 그 시편이 95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이 광야 사건은 마사 아니면 무리바라는 곳에서의 사건. 그 마사,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사람과 만나면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시험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을 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아 이게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불만 불평으로 그냥 그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대단합니다. 그냥 전멸을 그 자리에서 해버리셔도 되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으면서 가신다는 게 근데 그냥 가면서 매일 원망, 불만, 불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릴 때서 드렸지만 뭐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던 때와 뭐 그곳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한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서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노예 생활에서 지금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예? 지금 이끌고 가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만 불평. 왜? 초점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자기 이 세상 광야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초점이 안가 있고 자꾸 세상 자기가 당하는 그 상황이나 형편에 초점이 가 있으면 아 그럼 불만 불평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사 무리바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갖고 이제 모세랑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지금 이거를 이제 대드는 거죠. 즉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요. 이제 빈정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왜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아프고 왜 이러는 거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이 불만 불평을 또 끄집어내는 거죠. 예. 즉 하나님께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가 가끔 나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무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 하나님이 약속이라도 어긴 듯이 그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그,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 40년 후에, 한 40년. 그게 출애굽기 시작이죠,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출애굽기 끝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출애굽한 그 당시에 60만 명이 남자 20살 이상 그 아이들은 하나도 숫자 세우지 않고 여자들도 세우지 않고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맹세했죠? 결코 내 안식에 너네는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사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명만 들어가요. 다 죽어요, 다.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다 죽고 나니까 이제 20세 미만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새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40년 동안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10살짜리였으면 50살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민수기 20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3절은 이제 이게 새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40년 지나고 그들이 또 같은 일이 생겨요. 같은 일이 물이 없어요, 또. 그때도. 그랬더니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자식들이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40년을 걔네들은 다 눈으로 보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예. 이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재앙을 가져왔던, 즉 심판을 가져온 그 지팡이로 그 반석, 즉 예수님이 내리치심을 받아, 즉 심판을 받아, 즉 예수님께서 백성들 대신 심판을 받아, 즉 그 사건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우리들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인 것처럼 여기도 지금 백성들이 그 불만 불평하고 잘못했는데 결국 심판은 반석이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리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물은 또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가시면 이제 뭘 보내신다고요? 그 물을, 즉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보고. 그저 반석에 가서 물을 달라, 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말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또 백성들이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는 그 반석을 또 내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죠. 근데 결국 또 그 뭐야 신약을 읽어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그 모세도 나타나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슬쩍 누주는 뭐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예, 못 들어가요.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치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싹스를 치루셨는데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으시는, 또 우리의 죄를 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두 번 십자가에 죽는 모습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맛사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11절에 나오는 이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는 근데 저 시편의 95편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붙여놨는데 시편 95편과 이거 이 11절을 붙여놨는데 그 11절은 또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그 민수기 14장과 13장과 14장은 그 무슨 사건이냔 말이에요.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저희 뭐야 처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은 좀 착각을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 그저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는 것, 이런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기쁘게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자꾸 지옥 안 가는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 그런데 지금 그 목적,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이 세상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에 관심은 안 갖고 자꾸 세상에만 그냥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구약의 이 예표 수준도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이제 좀 살피고 오라고. 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살피고 오라고. 좀 길지만 거기 가서 한번 좀 읽어보죠.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갔다 왔어요 이제 정탐꾼이 그죠? 그래갖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면서 뭐 거기에 실과도 가져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둘 다 두 명만 이제 20살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두 명만 들어가죠. 60만 명 중에서 다 죽고 근데 이 갈렙이 이제 들어가자 가서 쳐치자 능히 이긴다 그랬더니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가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에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달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계속 읽으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 얘네들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그죠? 참 재밌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그 뭐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이기게끔 해주시고 땅 주는 건데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4절 계속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회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대로 하는 겁니다. 99%가 반대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돌로 쳐 죽이게끔 되겠습니다. 지금. 이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거기 쭉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도 이렇게 백성들이 그냥 너무 죄만 지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는 이제 안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니네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왜?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 그 안에 살면서 그 진을 갖다가 지금 성막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고 갔죠. 진을 치고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시면서 가는 것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니네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약속은 했잖냐 너희들한테 땅 준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서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왜? 결국 구원은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결국 천국 가는 게 지금 문제.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게 중심이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중심인데 예수님은 안 가신다 그러면 그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그 뒤로 계속 가시면 2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니 한 땅에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맹세를 하십니다. 다 죽는다 너희들. 왜? 너희들이 너무 지금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후에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확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정탐꾼들이 가서 40일이 걸렸거든요. 와갖고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40일 하루를 1년 해서 40년.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 메디테리안 그 바다. 그럼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 이 광야. 여러분 아무리 정말 천천히 걸어가도요. 어떤 사람은 7일이면 간다 그래요. 7일. 7 days. 40년을 여기서 이렇게 헤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40년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금. 예, 그래 갖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서 예표 수준에서 행위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예.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행위 원리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제 행위 원리대로 그냥 죽는 거죠. 그런 현실도 구약에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다시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런 예를 들면서 구약의 그런 예를 들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기독교인들 교회 그 교회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같이 지금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다 죽는 이런 걸 본받지 말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 불평.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힘을 내어서 믿어, 힘을 내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면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거냐? 지금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이 구원을 여기 읽어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듯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런 듯한 말들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런 경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왜?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는 뭔가? 이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이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결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순종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인가.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습게, 뭐,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여기도 조건부가 나오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죠? 우리가 끝까지 잡으면 이것도 우리가 오늘 좀 더 얘기하고 다음 주에 더 그런 걸 자세하게 좀 보겠는데 그러나 먼저 여기 14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지금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을 때 그때 확실히 잡은 것,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다. 벌써 말씀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 그리하여 그 죽음, 그 죄값이 치러져서 내 죄가 씻어지는, 내 죄가 용서되는.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 대신 지켜주신 것.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즉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끝까지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데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을 그렇게 내주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죠. 이들이 믿지 않고 순종을 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들어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행위 원리 같은 소리로 그런 걸 보여주면서도 결국 이렇게 결국 뭐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은 그럼 이런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어느 구절이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됩니까? 즉 나도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 믿음이 나를 순종하게끔 인도하고 있는가?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즉, 순종이 없는 믿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순종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지금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를 쉽게 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라고 주시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순종을 하려고 하죠. 항상 죄라는 것이 믿음을 흔들어 놓지,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죄입니다. 죄가 의심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면. 그런데 또 히브리서 제일 그 뒤에 12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또다 이해를 해야죠. 12장 2절에 가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러나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나 그 믿음을 시작하고 끝내는 거, 온전케 하는 거, 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게끔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잡아라. 그거 누가 잡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확신이 옵니까? 내가 함으로. 뭐, 지금 예수님은 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안 돌아. 예수님 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계신데 제가 안돌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안 돌고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즉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무능한 겁니다. 예수님 무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도니까. 둘째는 예수님이 돌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무능하든지 예수님이 돌리시지도 않고 계시는 건지. 결국 둘다 아니죠. 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계시면 저는 돕니다, 오른쪽으로. 즉,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다르게 확인합니까? 말씀이 확인을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안돌 때, 그래도 말씀을 통해 아 돌리고 계신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는구나 했을 때 회개를 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죄를 지면 회개금 또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여러분 제가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또 확인이 오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믿는다는 그것이 믿음이 성경에서 이렇게 생활, 삶에서 나오게끔 돼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또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확인은, 항상 확인은 말씀에서 하죠. 그러나 말씀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사는 것으로 완전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왜? 아, 맨날 아니죠. 그러면 맨날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말씀으로 와야죠. 말씀에 와서 또 믿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 그걸로가 그냥 믿는다 그러고 또 나는 뭐나 삶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와서 확인하고 그 확인을 이제 살고.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말씀에 와서 또 이거 확신하고 또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확신을 얻고, 열심을 내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에 와서 확신을 얻고, 열심을 내고, 그런데 못하니까 또 회개하고. 이 스텝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칼빈주의는 죄 짓는 거 쉽게 만들어주는 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를 그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이 광야 삶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사실 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시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아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고 고난이랑 고난은 다 받으시고 이제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평하셨습니까? 그분은 불평할 자격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참으로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무슨, 뭐, 불만을 나타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이게 정말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한 대가냐 했을 때, 아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고난이 이제 복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방법이 되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방법이 돼서 이제 뭐더 좋은 거죠. 우리 예수님 정말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그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만 불평 그냥 하나님 대적.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 이분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은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산다 이런 모습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이 돼버립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사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죠?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만 광야에 나가셔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증거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노력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걸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피, 완전하신 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맹세하신 것이 우리도 그 안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지금 벌써 옮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에 이르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의 안식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조건같이 들립니다. 다음 주에 이거는 좀 더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거는 뭐냐 하면요. 꼭 이렇게 조건같이 너희가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된 자가 된다. 그러면 꼭 내가 열심을 내서 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행위 원리가 되는데 절대 아니죠. 그런 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또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틀렸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럼 살려놓는 게 먼저죠. 그래야 나올 거 아닙니까? 행위 원리대로 하면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그건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쓰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브레인도 좀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나사로야 나오라. 마찬가지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즉 누가 나를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한꺼번에. 그렇죠? 이 팔을 피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그 손을 내밀어라는 명령과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주어진 거지. 지금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 보고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안 되는 사람이 내밉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어라 하는 말과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주어지는 겁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쵸? 지금 그런 소리예요. 여기 지금 그런 조건적 같은 그런 내용들은 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틀린 소리로 이해합니다. 그 틀린 수준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또 잘못됐죠. 결국 19절에 이러 보건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3장에.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믿음이 나의 현실이므로 그 현실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증거케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은 천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장 11장에 또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믿음은 결국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서 어떻게 해준 건가, 그 현실이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코 은혜고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 말이 또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 야고보나 이 히브리서를 쓴 자는 지금 칭의도 말하지만 그러나 성화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은 전체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칭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그 예를 보면서 거기 봐라. 결국 그들은 순종 안 해서 즉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체크업하여 그 구약의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체크업을 해야죠.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근데 너무 하루 종일 자기 살피는 것만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디프레스 돼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 너무 좀, 예, 그런 그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요. 좋아요. 뭐 나를 살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는 건데 근데 너무너무 그것만 강조하니까 그 사람 책을 읽고 결론은 뭐냐? 아이고 나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다. 난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아니죠. 물론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 여기 결론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또 보셔야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그래, 그 사람들 봐라. 그거 그렇게 되지 말라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만 또 그냥 하루 종일 나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건 아니죠. 거기에 하면 그거 몇 배는 예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천국, 그 현실에 속해 있는 나,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읽는 이 구절에서 정말 14절 빼고 19절 빼버리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 구약 백성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맹세하는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거 결론 내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그렇게 받아 마땅한 자인 거는 깨달으셔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겁니다. 다음에 또 우리 계속 공부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 저희가 믿음을 합하여 받아들여 믿음이 자라고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고 항상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죄짓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때에 저희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